우리가 전해 받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보십니다.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인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에게는 달려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제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은혜와 국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 지난 시간 32장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진멸하려고 모세한테 말씀했지만 모세는 그 일 속에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 있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돌이켰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의 편의 전자를 통해서 칼을 차고서 삼천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그들을 치심을 통해서 원역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33장 3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얘기입니다. 약속대로 가나안은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재앙이 뭐냐?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재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빈번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동행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에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것을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가 이 평안의 근거였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의 성취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 끝날 때까지 동행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도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동행의 약속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해 준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부재고 하나님의 동행에 거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행에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를 살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살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네가 서른에 살펴본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일관된 약속의 말씀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재인 동행의 거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 약속대로 모여 가나안은 들여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재앙은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 부재 이것이 더 큰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폐기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엄청난 간격이 생기게 되었나?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내었고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조하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살인이 들어오고 또 그뿐입니까? 죄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죠? 그런 부조화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의 샬롬 그렇게 말하지만 샬롬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평화죠.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도 하고 평강의 질주하다 그러고 말하는데 이 샬롬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친히 지금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만들고 또 이렇게 화목하는 직책을 해주셨죠. 이제 이 간격을 내는 것이 뭐냐? 죄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회하는 말씀일까? 하나님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동행의 거부도 사랑이란 얘기예요. 어째서 동행의 거부가 사랑입니까? 근데 3절 말씀 보면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할까? 진멸할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는 이유와 원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좀 멀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거부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인데 하나님 편에 설 때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밀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 그들이 뭐라고요? 목이 고든 까닭이라. 목이 곧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이 곱다는 얘기는 원래 농부가 목에다 짐승의 목에다 뭘 씌워요? 멍에를 씌우죠. 야 오늘 일하자. 그럼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가려야 하는데 그러면 으윽하고 목을 내밀어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밥 주고 그러는데 응? 돌봐주고 다 하는데 또 가자 할 때는 가야 되잖아. 근데 막 이게 목을 쳐드는 거야. 뻣뻣하게. 왜 자꾸 귀찮게 내 목에 그런 거 씌웁니까? 라고 뻣뻣하게. 이 표현이에요. 관행구 표현이. 그러니까 소나 마르게 갖추게 됐었던 표현을 고집이 세고 사악한 인간에게 쓰는 그런 관행의 표현이보다 목이 고단다. 그래서 굽힐 줄 모르는 강박함과 폐역한 교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태를 뭘 가리켜요? 목이 고든 백성이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동행을 거부당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이 곱다. 뻣뻣하고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고든 너희를 완악한 짐승과 같은 너희들과 내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동행을 거부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괴롭고 아프셨겠냐는 얘기예요. 중세기에 이 성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세운 수도회에 윗사람에게 명령을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도 한 사람은 아무리 달래고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는 이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목이 고든 수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그에게 순종의 정신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심 또 고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프란체스코는 뒷마당에 형제 땅 좀 파십시오. 그래서 수도사들이 막 땅을 팝니다. 그러고 나서 고집불통에 말 안 듣는 그 수도사를 거기다 집어넣고 흙을 메웁니다. 이만큼 허리까지 메웠어요. 프란시스코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강경하게 몸부림치면서 반응합니다. 흙을 더 부으세요. 흙을 더 메꿉니다. 막 어디까지 찾겠어요? 여기까지 찾았어. 숨이 끊어지듯 헐떡거립니다. 프란시스코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 아직 죽지 않았습니까? 묻습니다. 죽었다는 소리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자 그런 매우 괴로운 소리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급히 그를 흙 속에서 끌어내어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런 자기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질문. 프란시스코가 그를 흙 속에 묻음은 죽이고자 합니까? 살리고자 합니까? 미워한 겁니까? 사랑한 겁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미워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들었던 신학자 이름인데 보네퍼, 디트리티 보네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복종하는 자유다. 하나님의 계명은 너는 해야 한다 하면서 동시에 너는 할 수 있다. 동시에 그렇게 되리라 그런 약속이란 얘기예요. 어렵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유만 주어졌다는 얘기고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해서 그보다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순종의 선택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매일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에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렇죠? 악인이라는 모습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철저히 거부하는 상태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율법 대신에 말씀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를 먼저 그 자리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꾀꼬 쫓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도, 그 도모 우리가 번역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삶의 전제 조건을 먼저 갖다 대야 하는 것은 뭐냐면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묻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 악인의 꾀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족속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죠. 그것이 공동체에 물론 수용을 해서 한 잡족들로 공동체 무리가 됐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인과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뭐야? 목이 고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죽일까 한다는 얘기예요. 길 가다가 또 그걸 보면 죽일까 한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동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에 우리가 잘 등장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돌격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기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들과 동행을 거부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으려는 까닭에 동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까닭은 그들과 함께 가다가 그들이 계속 불순종과 완악함을 자랑하면 그들을 진멸할 것 같아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게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얘기죠.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먹어치우다, 태워버리다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끝장 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 치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동행 거부는 너희가 사실상 끝장날 사실을 예견하면서 내가 어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냐. 참혹한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행 거부에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비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서 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폐부과 심장까지 살피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의 동행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끝장내겠다는 비참한 치유의 끝을 볼 수 없어서 거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입장 속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이고 문제가 있는 사랑이고 괴로운 사랑이겠습니까? 유행과 가사도 보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신다면. 참 감사해. 그런 사랑 안 해봐서 감사해. 그죠? 제가 뭐 일찍 만났습니다만. 네. 그것도 사랑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음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죄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는 교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악을 그대로 놔두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그대의 전멸을 볼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냐? 그것이 그치지 않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4절에 드러나요. 그리고 5절에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또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뭐하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 부터 그들의 뭘 떼요?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자, 그래서 4절이 바로 그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에요? 준엄한 말씀. 근데 이 준엄한 말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준엄한 말씀 어떻게 들려요? 뉘앙스가. 근데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준엄한 말씀이고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는 황송한 말씀으로 들어요. 황송한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준엄한 말씀, 황송한 말씀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얘기를 이제 그들이 듣고서 회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지 앞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참된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준엄하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distressing, 비참한, 비통한.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들한테 들릴 때는 황송한 말씀이란 표현했지만 영어성의 표현과 이 히브리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통탄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비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만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요? 비참한 일이고 큰 재앙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들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경하신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통회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내면적 회개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동행 거부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요 인도자를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그런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비탄과 통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데 세 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요. 첫 번째 회개는 말씀을 들려줄 때 시작된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3절 말씀을 선언하고 그들이 이 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언약대로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나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뭐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이것이 더 큰 재앙이라는 사실을 뭘로? 말씀으로 듣고 회개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것이 더 불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 선언을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기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의 실체를 깨닫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언제 잘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또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이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되어졌을 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그나마 뭐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사단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귀를 막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야 감화가 있고 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어서 그 깨우침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가 시작되고 두 번째는 죄의 결과를 깨달은 마음의 반응이 뭐냐? 슬퍼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슬퍼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애통입니다. 마음이 찢는 그런 슬픔을 표현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깨달았어요. 금송아지 섬긴 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보고 배운 애굽의 문화들을 그냥 한번 따라해봤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배신이고 하나님과의 배신이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보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약속했는데 가나안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슬픔으로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죄의 결과물을 갖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차를 슬퍼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회개의 외적 표현으로서 그런 결단을 행위로 실천하는 모습이죠. 모았는다? 단장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이 단장품은 귀걸이 장식품, 또 발꼬리에 차고 귀걸이 차고 목에 차고 그러는 그런 그 장식품을 말합니다. 애굽 문화의 흔적이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과시고 또 그 물질들이 다 모아져서 어디에 던져졌어요? 불에 던져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제거함으로 죄의 통로가 되었던 것들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을 거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행동의 실천의 모습까지 질 때가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약속했으니 뭐 잘됐네 뭐 어쨌든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슬퍼했고 결단과 실천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의 통로로 쓰였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던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무서운 일인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죄다고 깨닫기 시작할 때 회개가 시작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성경밖에 오늘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3,000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저주하게 하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바라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회개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단순히 세상에서 얻어맞고 실패한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얻어맞고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부를 얻으며 권세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목이 고든 백성처럼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 보십시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더딜지라도 이렇게 회개로 반응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5절에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이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은 철저하게 회개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돌보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죄를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라고 말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0번, 7번입니까? 꾸짖지 않고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요. 요엘서 말합니다.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널리 용서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길이죠. 예수께서 살려주시려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려고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금 관계와 회복과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것이 뭐다? 지향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이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향해서 첫걸음을 띠는 겁니다. 단장품을 이 제거한 것은 다시는 이것으로 뭘 만들지 않겠다.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관계 회복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삼중 구조를 가지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삶의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큰 지향으로 여기는가? 그냥 뭐 일순간 루틴대로 살면서 어려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다라고 여기지 말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떠나간다면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문제 해결보다 축복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것이 더 두려웠다. 이것이 회개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죄로 슬퍼하는가 아니면 죄의 결과만 갖고 슬퍼하는가. 내가 죄가 들켰다. 슬픔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두려워서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한 그 죄 자체가 슬픈가.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애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 막 아파하는 게 눈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대상이 보여야 안 보여? 예, 막 막말하고 또 입으로도 망령된 말하고 또 뭐 흥치뽕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뭐 하나님의 관계에 소홀하게 해도 하나님이 아픈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아파할까요? 아파하지 않을까요? 아파하죠. 아파하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서, 관계를 갖고서 같이 애통하는가? 세 번째 우리의 적용은 바로 것이죠. 회개는 끊어내는 결단이다. 우리의 단장품이 뭘까? 영어 표현에 오너먼트로 되어 있어요. 오너먼트. 오너먼트가 크리스마스 추리에 다는 장식용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너먼트 역시도 이방 문화 속에서, 애굽 문화 속에서는 거기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드라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 그러니까 나의 단장품은 오늘날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동일하게 내가 갖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그걸 통해서 나를 과시하게 만드는 것들. 그걸 통해서 죄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습관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막거나 깨트려버리는 그런 환경과 관계들. 이것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들이 있어야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개는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SNF파들, 특별히 침례 요한, 그죠? 또 그의 제자들, 또 그 공동체 속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결케 하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서 뭐가 정결해진다? 공동체가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공동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개는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회복으로 이제 이것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다음 주 또 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서 1차, 2차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방향을 또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구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이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죽기 때문에 바위 뒤에 감춰서 덮어놓고 내 뒷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공동체적 회복의 시작이고 이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 임재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주를 깨닫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삶의 우상을 꺼내내는 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 회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4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임재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그 임재를 회복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장품을 제거한 것은 다시는 이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철저한 고백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공동체에서의 역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